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상세히 살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했더니 여인들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엠마오의 마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빵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한 줄로 정리가 되자 두 사람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가로등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말씀의 불, 말씀의 빛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36절 상반절이 이르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들이라는 대명사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갈 때에 있었던 일과 엠마오 마을 한 집에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던 일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36절 중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 아마 그곳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십자가의 사형수의 최측근이었다고 빌라도 총독에게 형벌을 받거나 유대인들로부터 위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겁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하여 문이란 문은 전부 다 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잠긋 닫다라는 헬라어 동사 클레이오의 뜻은 걸어 잠그다 입니다. 제자들은 대문이나 현관문 등 문 하나만 잠근 것이 아니라 문이란 문은 모두 이중으로 삼중으로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로부터 빈 무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도 빈 무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풀어 헤친 상태도 아니었고 풀었다가 다시 깨낀 상태도 아니었고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두려워했던 것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그들이 있던 건물이나 공간의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걸어 잠갔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이중, 삼중으로 자물쇠를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에 자물쇠를 채우면 그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의 자물쇠를 풀고 염려의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평안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 한가운데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나 자신의 내면적인 이유로 인해 집의 문이란 문은 모두 잠근 채로 자기 방에 숨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전혀 없었고 자신이 문을 열어준 적도 없으며 문이 여전히 잠긴 상태에 있음에도 누군가가 그 방 안에 서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기에 그 존재는 귀신임에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실제로 겪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3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제자들에게 경악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표현을 순화해서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급에 잔뜩 질려 있었는데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여겨 까무러칠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손과 발, 옆구리 등에 상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두드리시고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었다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놀리기 위함이나 깜짝 효과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임을 제자들에게 또렷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인데 평안, 평화, 화평 등의 의미로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샬롬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주고받는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또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주기 원하셨던 것이 평강, 즉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 불신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과 믿음 속에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어떤 환경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인간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의 마음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평강의 사람이 되는 첩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 같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찬송가 가사처럼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우리 영혼을 숨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이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아 심한 갈증을 느낄 때에도 우리 앞에 있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중심으로 신뢰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그 어떤 시간에서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의 사람이 되고 평강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모든 문을 잠그고서도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진리의 평강을 전하는 사도, 생명의 평강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문이 잠긴 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한 요한의 형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에게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자격인 베드로마저도 투옥했습니다. 이제 하루 남은 유월절만 지나면 베드로도 처형시킬 작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군인 16명을 4명씩 4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4명의 군인은 그 중에서 두 명은 베드로의 양쪽 팔에 자기 팔을 묶어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지켰고, 또 다른 두 명은 감옥 밖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감방의 경비만도 이 정도였으니 감옥 전체에 대한 경비는 또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죄수가 스스로 탈옥한다거나 혹은 밖에 있는 동료들이 죄수를 구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베드로가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아무런 위해가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두려움에 떨며 문을 철저하게 잠그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라면 극한의 두려움으로 까무러치고 기절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끌려 나와 참수형을 당할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입은 바싹바싹 타들어갈 것이고 엄습해 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시 졸거나 선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울 때 옆구리를 쳤다고 합니다. 치다라는 동사는 주먹으로 때리다 또는 무기로 때리다의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참수형에 처해질 베드로가 그 급박한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깊이 잠잘 수 있었던 것이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자신을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주의 사자가 자신을 구해냈을 때도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밤,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 날 예정된 대로 참수형을 당할 것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도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마치 평소 집에서 잠을 자듯이 평상심으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평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평강의 사람이 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전 후서는 로마 황제를 신, 즉 주로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 후서에는 두려움과 좌절보다는 소망과 기쁨, 평강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써서 보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불이라고는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감옥이 그러하듯이 문은 이중, 삼중으로 잠겨 있습니다. 당시 감옥에서 먹거리가 제대로 제공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지하에는 1년 내내 습하여 추위가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또 다른 시기에 투옥되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갖고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는 부산에서 평양까지만큼이나 멉니다. 또한 드로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리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도 주님의 평강이,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한 평강의 사람이었기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확신에 차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는 서서 졸거나 앉아서 쪽잠을 청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잠을 자려면 반드시 누워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것, 앉는 것보다 눕는 것이 더 편한 이유는 기대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입니다. 즉 그만큼 자기 몸을 많이 맡기는 것입니다. 바닥에 자신의 몸을 더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많이 맡길수록 평강을 얻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것보다 불안정한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그 어느 쪽에도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기에 그 어느 곳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앞에 가톨릭의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순교하였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입니다. 가톨릭과 동방교회에서는 신자들이 기도할 때 촛불을 켜서 바치곤 합니다. 촛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절두산 성지에도 조그만 유리병에 든 초를 사서 불을 붙여서 두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유리병에는 조그만 라벨이 붙어 있고 거기에 초를 바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써서 불을 켜서 둡니다. 그때 쓰는 기도 제목의 태반이 시험 합격, 성공, 부자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 가족 간의 화목, 가족의 평강입니다.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웬만한 사찰에서는 기와 불사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기 위해서 신도나 관람객에게 1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기와를 한 장씩 파는 것입니다. 그 기와에 자신의 이름과 소원, 즉 기도 제목을 쓰면 그 기와가 나중에 사찰의 지붕이 되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소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 합격, 성공, 부자됨, 그리고 가족 화목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 일명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에 기도 제목을 써서 끼워두곤 합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에베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곳에 성모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도문을 써붙일 수 있는 벽이 있는데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써붙이는 기도 제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 합격, 성공, 부자됨, 그리고 가족 화목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가릴 것 없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부부, 즉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야곱과 레아, 야곱과 라헬의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 펼쳐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건강의 정도는 그 사회의 건강도와 그 국가의 건강도와 비례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형태는 참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가정에 속해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가고 가정의 구성원이 건강한 가족이 된다면 그 가정은 그 사회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하여 문이란 문은 모두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평강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평강의 가정이 되고 가정의 평강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아무리 큰 권력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더라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속적인 쾌락을 많이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제거할 길이 없고 또한 주님의 평강을 평강의 주님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한 우리가 1인 가구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갈기갈기 찢긴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신비하게 누비고 이어 멋진 조각보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조각난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묘하게 배치하심으로 그것으로 신비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 한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 한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평강의 사람, 평강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참수형을 목전에 두고도 평강을 누리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자신은 비록 영어의 몸이었을지라도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화목과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가정이 찢긴 천 조각과 같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 파편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파편으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구성원이 주님의 평강을 수용함으로 평강의 사람,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